예, 화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살펴보는 것은 교리 교육과 병행 또는 선행되어야 한다.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살펴보는 것은 교리 교육과 병행 또는 선행되어야 된다. 자, 이런 제목으로 또 하나님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번 주간 우리가 지금 미가서를 묵상하고 있는데요. 어제는 미가서의 이제 서론적인 부분으로 미가서가 성경 전체 역사 중에 어디에 해당되는지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성경을 역사적인 순서에 맞추어 읽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라는 걸 우리가 생각해 봤죠. 성경을 역사적으로 살펴감으로 우리에게 계시하여 알게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 바르게 알고 하나님의 일하시는 뜻을 온전히 알아야 성도들이 성경을 통해 말씀하는 그 바른 신학으로 무장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게 하는 것이 성경 교리라고 할수 있는데 이 교리는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고 이해하는 열쇠 같은 거거든요. 따라서 성경을 바르게 읽고 해석하고 적용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사실 성경의 교리를 분명하게 이해하고 배우는 거죠. 그러니까 두 말할 필요 없이 그리스도의 삶에 있어서 성경의 중요성은 이거 절대적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참된 그리스도인의 중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거예요. 이 성경을 부인하면 다 필요 없어요. 아무것도. 믿음이 형성이 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이 자신의 신앙과 삶의 유일무이한 법칙이라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성도라고요. 따라서 성도들의 모든 신앙의 근거와 대상은 바로 성경이 되는 거죠. 이 성경은 너무너무 중요한. 이 성경 하나만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준비하신 선물이라고 우리는 믿는 거죠. 또한 성도들의 삶의 내용 또한 뭘 근거로 합니까? 바로 성경을 근거로 하는 거예요. 성경 안에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가는 모든 삶의 방향이 나오고 있거든요. 즉,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사는 게 바로 성도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르고 건전한 성경 교리를 온전히 아는 건데, 근데 바른 성경적 교리를 아는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방법은 뭐냐? 성경 전체를 보는 눈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성경이 방대해서 알기 힘들다 자꾸 얘기를 하는데 사실상 우리가 살펴오듯이 그렇게 우리가 알수 없는 뭐 도저히 뭐 쫓아갈 수 없는 방대한 내용이 아니라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는 방법이 바르지 못해서 이게 헷갈렸구나라는 걸알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역사적인 순서로만 봐도 이걸 이해할 수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눈을 가져야 교리는 중요한데 교리가 먼저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전체를 볼수 있어야 이 교리가 말하는 의도를 바르게 이해하고, 이게 이제 서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이게 바르게 이제 믿음의 어떤 그 반석을 세워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성경을 전체적으로 아는 건 너무 중요하다. 교리라는 걸 반드시 이해해야 하지만, 교리만 가지고 성경을 이해하려고 해도 또 오해가 생겨요. 그래서 중요한 건 우리가 항상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전체로 보는 이 역사의 흐름을 바르게 알아야 된다라는 거. 그래야, 이 교리와 신학이 어떻다라는 것도 우리가 바르게 분별하는 눈을 가질 수 있게 된다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어쨌든 그래서 이 미가서의 기록 목적은 6장 8절에 잘 나타나고 있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왕과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은 뭐라는 겁니까? 거창한 종교생활이 아니라는 거였죠. 하나님께서 그의 나라 백성 된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서 주신 법도와 규례로 주신 그 말씀대로 정의를 실천하고 인애와 자비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 하나님과 약속하신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것. 그게 지금 하나님이 미가선지를 통해 말씀하시고자 했던 거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종교에 집중하는 삶이 아니라 시내 산에서 나와 맺은 그 언약의 그이 약속답게 그 의도를 따라 살아가라. 그래서 열방의 제사장 나라요. 거룩하게 구별된 존재답게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라. 그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거라고 그랬죠. 근데 뭐 어쨌든 이런 메시지는 뭐라고 그랬어요? 그 시대에 어떤 선지자나 다 신의 산 언약을 기준으로 지금 이게 벗어났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돌아오라는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같은 메시지일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신의 산 언약이라는 거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물론 이전에 뭐 창조의 순간부터 있었던 아담과의 언약, 이렇게 쭉 있었던 아브라함과의 언약, 뭐 이렇게 뭐 모세와의 언약, 또뭐 저기 노아의 언약, 이런 걸다 봐도 결국에 모든 그 내용이 다른 게 아니라 결국은 같은 그 이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있는데 그게 좀 더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성문화되어 있고 이렇게 우리에게 기록해서 주시는 게 바로 시내산 언약이기 때문에 이것만 중요하다는 게 아니라 결국 똑같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우리가 알 수 있는 읽어서 할 수 있고 교육받아서 알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기준으로 우리가 살펴가는 게 중요하다. 시내산 언약을 기준으로 그 모든 선지자들이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계속해서 미가서의 서론적인 부분을 좀 더 살펴보면 미가는 이제 예루살렘으로부터 한 3-40코 떨어진 밑으로 남쪽으로 떨어진 그 뭐 가난한 농촌 지역이었는데 가드 모레셋 출신이었습니다. 그래서 부유한 자들 뭐 권력 잡은 자들이 보통 평범하거나 가난한 백성들을 상대로 저지르는 그런 불의, 탐욕 이런 거는 삶의 현장에서 그대로 겪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저들이 보여주는 비리와 죄악들을 아주 철저하게 그는 경험하고 있었던 사람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가는 가난한 농부라고 했지만 보니까 이제 부지한 농사꾼으로 뭐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그저 그냥 그게 땅만 보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국가의 정치적인 사회적인 문제들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던 거죠.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알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기득권자들이 가지고 있는 보이고 있는 그 거짓된 그 불의함들을 다 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 기득권자들을 향해서 외치는 그 외침은 굉장히 그 비난이 아주 예리하고 적나라하죠. 자, 그렇다면 미가 같은 경우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치권에 가서 싸우고 지도자들을 각성시켜야 되는데 근데 지금 상황이 지금 아시다시피 북왕국도 이제 결국 망해 없어지고 남왕국은 점점 썩어가고 다시 말하면 이제 이 모든 지도자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그 이 부르심의 흐름을 잊은 거죠. 완전히 자기 욕심에 꽉 차가지고 뭐 다른 걸 보지 못하니까 미가는 오히려 그런 사람들과 싸우는 게 아니라 오히려 백성들에게 무지한 백성들에게 이런 현실의 상황이 어떤지를 알리고 선포하는 그런 일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1장 2절 백성들아 너희는 다 들을지어다. 땅과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아 자세히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되 곧 주께서 성전에서 그리하실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미가서의 말씀을 읽다 보면 미가 선지자가 전하는 이 메시지의 대상이 뭐 북왕국으로 따지면 사마리아의 왕이나 재판관, 제사장, 방백들을 향한 것도 아니고 또 남쪽의 유다 왕국 같은 경우도 뭐 잘못된 것을 질책하는 그런 것도 아니라는 걸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 두 나라가 이미 말로에서는 듣고 뭐 돌이킬 단계를 넘어서버렸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이미 돌이킬 수 있었던 그 마지막 어떤 마지노선을 넘었기 때문에. 미가가 가서 외쳐봐야 전혀 그들이 지금 회개한다든지 뭐 그럴 기미가 전혀 안 보이는 거죠. 그래서 미가는 그 당시 수도권 다시 말하면 북왕국의 사마리아 뭐 남왕국의 예루살렘이나 백성들에게 오히려 선포하고 외쳤던 거예요. 그래서 왕과 지도층들 권력자들의 비리를 백성들에게 하나하나 다 알려서 국민들로 하여금 이제 지금의 위급한 현실을 알고 각성할 수 있도록 그런 사역을 했다고 볼 수 있죠. 하나님께서 미가에게 뭐 너는 가서 그 시대 왕에게 외쳐라, 뭐 제사장에게, 뭐 부자들에게, 권세자들에게 외쳐라 이렇게 말씀한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미가는 우리 자기가 볼 때는 그랬던 것 같아요. 오히려 그 시대 백성들 결국은 왕이나 이 리더들도 그 백성들의 그 어떤 지지를 받아서 된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지금 속이고 있고 이 사람들이 비리를 저지르고 있으니 이 모든 것을 백성들이 안다면 이 큰 흐름이 결국 바뀔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어쨌든 백성들은 순진해서 그저 지도자들을 믿어주고 저들과 함께 힘을 모으는 게 중요하다고 보편적으로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뭐 요즘에도 서울의 봄이라고 하는 그 과거 그 전두환 시절의 그 이야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거기서도 보세요. 다 그냥 뭔가 전체 이 모든 걸 샅샅이 볼 수 없는 백성들 같은 경우는 그래도 백성의 뭐 저 리더인데 지도자인데 뭐 대통령인데 뭐 국방부 장관인데 뭐 이래가면서 믿어주는 거죠. 그러니 웬만한 거 정말 이 비리를 완전히 모르는 사람들은 보편적으로 그렇게 흘러가게 돼 있거든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근데 순진한 마음과 더불어서 이게 그런 거 믿어주는 건 좋은 거예요. 서로 믿고 함께하는 건 좋은 건데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사명 앞에 이게 바르게 가는지 아닌지 이건 분별하는 눈을 가져야 되거든요. 미가처럼. 근데 어떤 한 사람만 그게 가고자 하는 목적지를 알고 그 가는 방법을 안다고 할 때 만약에 그 사람이 없어져 보세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길을 잃는 거죠. 우리가 이미 뭐 요아스 왕이나 뭐 또 누구였습니까? 이런 사람들 같은 아사랴 같은 이런 사람들도 보면은 그들이 가이드가 있을 때는 괜찮았는데 그게 없어지니까 완전히 방황하는 결국은 어떻게 돼요? 방황하다가 자기 안전을 위해서 살게 되고 자기 목공의 포도청이라고 자기 본능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되는 걸 보잖아요. 그래서 어떤 공동체든 몇몇 지도자들만이 아니라 하나님께 부름받은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이 왜 불렀는지를 알고 그 부르심의 목적과 방법 우리가 이것을 읽어가고자 한 약속을 안다면 그러면 그 공동체가 썩지 않을 수 있는 거죠. 아무리 교묘한 머리를 가지고 속이려고 하는 어떤 한 사람이 있다고 해도 백성들의 살아있는 눈이 그걸 바르게 볼 수 있는 눈이 있다면 백성도 스스로 바르게 분별해서 거짓된 길로 빠지지 않고 오히려 그 공동체를 온전한 길로 이끌어갈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런 이 삶의 모습이 사실은 오늘 우리 사회도 똑같이 그게 적용돼야 되고 무엇보다 교회 안에도 똑같이 적용돼야 되는 거예요. 한 교회 속에서 이 교회가 나아가는 이 방향, 하나님의 부르심, 그 약속들을 목사만 아는 게 아니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누구나 다 적어도 이 교회 함께 하는 성도라면 그 하나님의 진실한 뜻, 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 이걸 이루어가는 이 교회의 이유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 존재와 목적, 그 사명을 이루어가는 그 방법에 있어서도 주일날 우리가 왜 이렇게 하고 몇 시에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마치고 이런 일을 할 때는 왜 이런 걸 하는지 이 모든 것을 몇몇 리더들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성도 모든 사람, 각 사람이 다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목적과 방법, 그 약속을 바르게 알면 그 다음엔 이 교회 모든 사람이 사역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게 건강한 교회라는 거예요. 신실한 목사가 하나 그냥 자기 몸 희생해가며 뭐 순교하듯이 그렇게 애쓰고 땀 흘리는 거 결코 좋은 거 아닙니다. 오히려 그런 목사들의 역할은 제사장들과 리더들의 역할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부르신 목적과 이것을 이루어가는 우리의 약속의 이유와 방법들을 잘 알리는 그게 바로 건강한 목사고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내년 이제 2024년을 시작하면 1월 한 달 동안 우리 교회가 이제 2024년 사역 주신 이 부르심의 이 사명을 감당하기에 앞서서 이큐브 시간을 가지게 되는데 이 시기 때 이제 우리가 보통 예배 마치고 와서 식사하고 교제하는데 그 시간을 우리가 사용을 해서 함께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 그것을 이루어가는 방법, 우리가 왜 이런 걸 이렇게 하고 있는가 이런 거를 좀 알게 해서 뭐 예를 들면 목사나 건물이 없어진다고 해도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부르신 그 사명을 잊지 않는 성도가 되게 해서 스스로가 그 위기 속에서 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어가는 그런 사람을 세워가는 그 방향 점검을 하는 시간을 우리가 꼭 가져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잊지 말고 여러분 꼭 참석해 주셔서 한 교회의 교인으로서 주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이 주권을 확실하게 알 수 있는 시간들 되기를 바랍니다. 자, 보통 이제 예언자들 같은 경우는 보냄을 받을 때 뭐 서민 대중이나 농민들, 봉급자, 그러니까 열심히 살아가는 뭐 그런 평범한 사람들에게 외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 선포의 대상은 대부분 그 전체적인 이 공동체를 이끌고 있는 사람들, 왕들, 지도층, 권력자, 뭐 제사장, 부자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그 사회에 섬김의 책임을 맡은 사람들. 그래서 권력을 얻은 사람들. 이게 그냥 이 사람들이 잘해서 돈을 얻고 권력을 얻은 게 아니라 섬기라고 하나님이 맡기신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맡기셨는데 그 사명을 잊어버렸어요. 주신 그 하나님의 그런 그 하나님 주신 권력과 부의 기회를 가져가지고 전부 자기 배를 채우는 하나님 주신 권세로 가난한 사람, 약한 사람, 섬겨야 될 사람 짓밟고 거기다 땅 투기, 집 투기, 뭐 증권 사채 같은 것 통해서 자신의 배만 늘리는 그런 짓을 하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그 선지자가 와서 외치고 책망하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자, 그런데 말했던 것처럼 미가 선지자는 그런 사람들을 상종하지 않았고 그들이 벌이는 죄악의 이 현실로 이 백성들이 너희가 왜 이렇게 고통받는지를 알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순진해 보이는 이 백성들을 깨우고 순진한 게 아니라 무지한 거죠. 그러니까 스스로가 게을러서 이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의 가치를 놔버렸고 저 사람에게 목사에게 리더에게 맡겨버렸고 그러니 저들이 무슨 짓을 해도 모르는 그 현실 속에 고통당하는
이런 사람들을 각성시키고 계몽하는 그런 식의 사역으로 나아간 겁니다. 그래서 미가는 일반 예언자들의 활동과는 조금 다른 그런 방법의 활동을 한 거죠. 이런 선지자가 있었는가 보면 신구약을 털어서 아마도 신약에서 보면 세례요한 같은 사람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세례요한은 그 시대의 집권자들과 그 제사장들에게 빌붙지 않았죠. 그냥 홀로 광야에서 하나님의 진실한 뜻을 백성들에게 외치고 알리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 것처럼 미가도 그런 집권층들과 한마디로 뭐 대세들이 모이는 인사들이 모이는 그런 곳에 가지 않았고 오직 하나님의 진실한 뜻만을 외치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런 미가 선지자나 세례요한처럼 또 예수님처럼 인간들의 욕심과 본능대로 사는 이 잘못을 지적하고 정확하고 적나라하게 외치게 됐는데 이런 사람들은 어때요? 그 시대 잘 나가는 대사들과 함께 할 수 없죠. 인사들이 가장 싫어하죠. 소위 대사라고 하는 인사들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이런 사람들이죠. 왜요? 이 사람들은 전부 유행 따라 자신의 본능과 욕심 따라 막 희덕거리며 뭐 그렇게 막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게 잘못됐다고 직접 지적하는 이런 사람들을 가장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실한 말씀대로 바르게 서고자 하는 그런 사람, 세우고자 하는 사람들을 가장 싫어하는 게 쉽게 말하면 오늘날 이 시대의 문화요, 인사들의 그런 마음속에 있는 뿌리인 거죠. 그래서 미가 같은 경우도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그 시대 대세들이 사는 그런 동네에서는 이 미가서가 선포가 안 돼요. 미가서만이 아니라 모든 선지자들이 잘 그 주일 강단에서 선포가 안 되죠. 왜요? 거기는 전부 그런 사람을 지적해내고 막 욕하고 막 돌아오라고 그러고 막 이런 게 꽉 차 있으니까 배부르게 사는 동네, 응? 자기 이런 그 이미 자꾸 창고 늘려가고 전부 재산 늘려가고 권세 늘려가고 이런 동네의 그 이 교회에서는요 이런 말씀이 선포가 되질 않아요. 자, 이런 사실을 여러분 잘 아시고 이 미가서의 이런 내용 그리고 미가 선지자 이런 사역 성향 이런 것들을 잘 염두에 두면서 본문을 묵상해 가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미가서의 구조를 보면 뭐 예언서들이 가지고 있는 이 공통적인 패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선지자들이 오면 그 죄를 지적하고 책망하죠. 그리고 이제 회개하지 않을 때 이제 징계와 심판에 대해서 선포하고 또 이 상황에서 최악이라고 해도 돌아선다면 회복할 수 있다. 근데 위로와 소망을 주는 이런 식의 패턴이 보통 이제 예언서들의 패턴인데 뭐 미가 선지자의 글도 같은 형식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장에서 3장까지는 죄를 지적하고 책망하고 징벌에 대한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4, 5장은 약속, 회복에 대한 얘기. 6, 7장은 그러나 하나님의 그렇지 않을 때 하나님의 경고와 긍휼을 이제 또 회개를 촉구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구조를 항상 그 이 저기서 각 성경을 살펴갈 때마다 이렇게 여러분에게 설명하는 이유는 특히 선지자들 같은 경우는요. 열왕기나 역대기가 지금 이 역사를 보여주고 우리는 그 역사의 순서를 따라 가고 있는데 근데 그 열왕기나 역대기에 나오는 기록으로는 그 시대 그 역사적 배경, 사회적 분위기가 어떠했는지를 우리가 잘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이렇게 됐다. 이 사람 좋은 왕이다. 나쁜 왕이다. 뭐 이런 식으로 흘러가지만 이게 왜 그런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알 수 있는 게 다른 게 없다는 거죠. 바로 이 선지자들의 글을 통해서만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내용을 볼 때 그들이 심판받아야 됐던 그 이유, 이 왕이 좋은 왕인지 나쁜 왕인지를 적었던 이유, 그 속사정, 그 이유들을 분명히 알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선지서들을 읽어가야 돼요. 그래서 선지서의 내용들을 항상 이렇게 구조적으로 잘 파악을 하고 그 내용들을 우리가 잘 이게 순서를 따라 살펴가는 게 중요합니다. 미가 선지자는 요담, 아스, 히스기야 왕 시대에 활동을 했고 그래서 그 시대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도대체 어떤 내부 속사정이 있었는지 그래서 이런 시대가 지나고 얼마 되지 않아 왜 결국 남유다는 망해가게 됐는지 그 아주 핵심적인 이 단체가 딱 꺾어지는 그 이 심판의 길로 딱 떨어져 버리는 그 내용들이 바로 이사야서, 미가서 여기에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같은 시대에 활동을 했던 이사야 선지자와 미가 선지자의 활동을 좀 비교해 보면 이사야와 미가 선지자는 같은 시대적 상황 속에서 예언을 했지만 그들은 각기 독특한 독자성을 가지고 예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미가는 농촌 출신 예언자라고 했었는데 그래서 미가는 소농민, 뭐 가난한 자들을 여호와께서 보호하시는 차원에서 예언을 했다면 백성들을 각성시키는 예언을 했다면 이사야 같은 경우는 귀족 출신의 예언자로서 그런 대세 집단 속에서 그 인싸들 안에서 주도하는 사람답게 첨예한 국내외 정치 현실을 예리하게 통찰하며 선포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미가는 이사야보다 더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가난한 자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 그들이 당하는 그 고통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통찰하는 그런 모습이었던 거죠. 그래서 동시대 예언자들인 이들은 각자 자신의 특징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민족의 메시아 대망 사상을 이제 잉태시킨 예언자로 유명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얘기가 이제 이 이사야서 미가서 이런 데서 막 나오거든요. 그 메시아에 대한 얘기가. 어쩌면 이게 당연한 게 왜 그래요? 이제 북왕국도 결국은 불순종 끝에 망했죠. 그리고 남은 유다도 이제 백성의 거룩한 부름받은 백성의 정체성을 잊고 점차 이방의 그 가치에 따라 휩쓸려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과 사명이 아니라 자기들의 만족과 유익을 위한 길, 세상의 길, 멸망의 길을 고집하며 가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어떡하는 거예요? 그 고집과 함께 간다면 너희가 죽음으로 간다 경고하시고 돌아오라 말씀하시는 거고 결국 이들이 그들로 가버리니까 그러니 하나님은 너희는 그리 가더라도 나는 너희와 약속한 내가 시작한 이 하나님 이 나라를 이렇게 이끌어 갈 거야라고 하는 미래의 이야기들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당신의 그 뜻을 계속 얘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다 이제 이 언약이 끝나버린 언약을 파괴시켜버린 이 백성들이 없어진다면 그 하나님의 언약을 어떻게 이루어 가느냐에 있어서 그래서 이제 메시아의 이야기가 나오고 계속되는 남은 자들의 이야기가 그렇게 해서 이제 선포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뜻을 분명한 뜻을 아는 이사야와 미가는 그 당시 북이스라엘 멸망과 함께 남유다도 이런 고집의 길을 걸어가게 되니까 사실 다윗 왕국이 영원할 것이라고 막 그들은 떠들었거든요. 이건 분명히 지금 끝장판으로 가고 있는데 거기에 있는 거짓 예언자들, 거짓 종교 지도자들이 우리는 잘 된다. 막 이런 식으로 막 헛소리를 한 거죠. 뭐 그 시대 누구나 듣고 싶은 얘기인지 모르지만 그건 하나님의 그런 분명한 약속의 기준으로 볼 때 빗나간 건데 헛소리들을 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긴박한 하나님의 이런 진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면서 현실에 이 안타까운 이 쓰러져가는 이 하나님의 택한 이 나라가 무너져가는 이 너무나도 안타까운 이 현실을 보면서 애타하던 예언자들 그게 이제 뭐 모든 예언자가 그렇지만 이사야 미가가 바로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솔로몬의 죽음과 함께 시작된 그 남북 분열 왕국이 서로 긴장 관계 속에서 계속 완전히 하나는 북왕국은 완전히 뭐 이제 그 이 금송아지로 빠져서 그나마 회개의 기회가 있었던 여로보암 2세 때 막 최고로 잘 살다가 그냥 몰락의 길로 떨어져 버렸고 유다 같은 경우 비슷한 시기 남유다 같은 경우 우시아 왕 때 이제 비슷하게 전성기를 맞이하게 되거든요. 영토도 넓어지고 뭐 아무튼 굉장히 하나님이 귀한 기회를 주었었어요. 근데 그 우시아 왕의 이 부국강병 정책도 오래가지 못하죠. 왜냐하면 그가 교만했어요. 교만으로 죽으면서 그 허실이 또 드러나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뭔가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면 잘할 것 같던 사람도 이렇게 무너지는 몰락의 길로 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우시아 왕이 죽으니까 유다의 속국들이 이제 점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꾸 이제 독립해 나가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더욱이 국제정세가 불리하게 되니까 그 이 우시아 뒤로 이어는 요담 왕, 그 요담 왕 이후에 아하스 같은 사람. 우리가 지금 아하스를 살피다가 이곳으로 왔거든요. 이 역사로. 미가 역사로. 이 아하스 왕은 북왕국 이스라엘과 뭐 시리아로부터 막 자꾸 이제 위협을 받으니까 자발적으로 저 북쪽 메소포타미아의 아수르에게 이제 막 이제 빌빌 무릎 꿇고 막 도와달라 봉신이 되는 그런 짓거리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이신 이 사명을 가진 이 사명을 이룰 이 왕이 세상을 쫓아가서 무릎 꿇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미가 선지자는 그래서 북이스라엘 멸망도 그 시대 이제 막 멸망되는 그 단계였기 때문에 마지막 단계였기 때문에 멸망을 선포했고 이제 남은 유다도 똑같이 이런 길로 간다 하나님이 심판받을 거다 이렇게 선포를 하는 거죠. 그러나 나라의 위기에도 불구하고 지배층들은 어떻게 했어요?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려고 블레셋의 속국이 되는 것을 막 스스로 자처하는 거예요. 아수르의 속국이 되고 또 안으로는 뭐 어쨌든 뭐 돈을 갖다 바쳐야 되니까 돈이 어디서 나겠어요? 그러니까 가난한 백성들, 평범한 백성들의 고열을 짜내서 수탈하는 그런 짓들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이러한 시대적 부패와 불의를 격렬하게 비판하고 가난한 자들의 아픔을 대변하는 그런 일을 했던 것이 이제 미가 선지자라고 하면, 이사야는 또 그런 이 그 지도층들이 속해 있는 그곳에서 유다의 앞날, 너희들의 이런 이 뒷거들이 얼마나 위험한 거냐라는 것들을 외치는 그런 예언자의 역할을 한 거죠. 이사야 같은 경우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소명을 받았다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아하스왕 통치 시기에 그렇게 이제 이미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하스왕이 완전히 막 헛짓거리고 가는 거 봤잖아요. 그래서 이제 예언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는 그래서 때때로 막 그런 얘기를 자주 하다 보니까 쫓겨나기도 하고 막 이랬는데, 그렇지만 이제 히스기야 왕 때는 다시 이제 복직이 돼요. 그리고 이제 히스기야 치하에서 잠시 또 예언을 하게 되는데, 그리고 이제 이사야의 이야기는 그렇게 끝이 또 나옵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잘못된 길로 가는 이들에게 전해야 되는 이 선지자들 같은 경우, 저들이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하든, 뭐 그 시대 권세 또 권력을 쥔 사람과 부자들을 대상으로 하든, 이 사람들이 전하는 메시지는 이미 잘못된 본능과 욕심대로 가는 사람들에게 듣기 싫은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듣기 싫고 기분 나쁜 이야기들. 그래서 그 시대 인사들과 대세들에게 비난받고 따돌림 당하고 돌돌림 당하고 심지어 죽기까지 하는 그런 메시지였어요. 그래서 오늘 욕심에 휘둘려 살아가는 우리 같은 경우도 이런 현상이 많이 나타나죠. 강단에서 그런 하나님의 분명한 메시지가 선포되는데 듣기 싫은 거죠. 그러다 보면 어떡하는 거예요? 자꾸 우리도 이 시대에 보는 북한국, 남한국처럼 되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묵상해 갈 때 좀 차분히 우리가 마음을 가라앉히고 이런 사실들을 솔직하게 여기 대하면서, 그래서 하나님이 진정 이 시대 나에게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가 우리가 좀 바르게 알아가는 귀한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하루 나는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설교를 들을 때 내가 듣기 좋은 것만을 듣고 그걸 찾고 그걸 읽고 그런 경향이 있는지, 아니면 내가 지금 듣기 너무 힘들어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기 위해 그렇게 마음을 열고 있는지 좀 차분히 되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성경의 내용이 나와 상관이 없다고 생각할 때는 뭐 편하게 막 읽어가요. 아멘 아멘 하면서. 당장 자신의 생존과 이익을 위해 추구해야 되는 그런 현장, 기득권의 욕심을 내가 그 기득권과 욕심을 추구하는 어떤 그걸 지켜야 될 텐데 그런 거 자꾸 지적하는 내용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똑같아지는 거예요. 이 세상의 기득권자들이 자기가 쥔 거를 움켜쥐려고 하는 것처럼. 그러면 전하는 선지자, 목사, 전하는 사람들에게 이를 갈고 달려들어서 그들의 입을 막고 모함하고 도저히 함께할 수 없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벌어질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깨어있어야 돼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북이스라엘 그 여로보암 2세 시대나 남유다의 우시아 왕 때, 그러니까 잘 살아가는 때처럼 지금 뭐 한국이나 호주나 뭐 잘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시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우리 사회들의 소식을 잘 보면 사회적으로 빈익빈 부익부의 이런 현상들이 자꾸 심해지고 있고, 권세와 학력과 그러니까 금수저로 태어난 상위 몇 프로의 사람들만이 자기들끼리 연결돼서 자꾸 불을 눌리는, 그래서 잘 먹고 잘 사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점점 평범한 사람들이 가난으로 내몰리고 극단으로 내몰리는 그런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죠. 그래서 이런 사회적 흐름에 올라타지 못하면 결국 이 사회 속에서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이런 흐름에 함께 올라타려고 극한의 도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흐름에서 가장 앞에 서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게 오늘 우리의 현실인 거죠. 그래서 대학교를 졸업하기까지 뭐 그래도 말씀의 가치로 준비되던 많은 이 새벽 이슬 같은 이 교회 청년들이 이제 그런 사회 현실로 나가는 거예요. 살벌한 현실 속에 들어가서 야, 이게 이렇게 살 수 없네? 이게 이제 느껴지게 되니까, 이 사회에서는 그게 쉽지 않으니까 타협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상황은 우리가 어쩔 수 없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이제 저들이 달려가는 세속의 길로 정신없이 빠져들어가는 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세대일수록,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 나라의 가치, 성도로서의 부르심, 그 정체성을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바른 성도의 정체성과 온전히 하나님을 알기 위해 우리는 그래서 성경과 역사를 바르게 살펴야죠. 성경을 바르게 보기 위해 성경적 교리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성경 교리는 바로 성경 속에 흩어져 있는 내용을 분명한 그 핵심 메시지를 따라 주제별로 조직화시킨 거잖아요. 그래서 성경의 주요 주제들을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종합해 놓은 게 교리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교리는 성경의 가장 중요한 내용들의 핵심이자 요약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성도가 해당 주제에 대한 교리를 알 때 그 주제와 관련된 성경의 많은 구절들을 바르게 해석할 수 있는 열쇠를 가지게 되는 건데, 여러분 그렇다면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은 뭐예요? 성경을 전체적으로 다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물론 교리가 있다라는 것, 교리로 시작을 해도 바르게만 이걸 풀어내면 성경의 핵심으로 들어올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 근데 제가 볼 때는 모르겠어요. 그게 뭐 몇몇 똑똑한 사람들이 알아갈 수 있는 방법인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평범한 저 같은 이런 사람들은 성경의 이 이야기를 처음부터 좀 미련하더라도 하나하나 차분히 들어보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성경과 역사를 통해 전체를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돼. 그러지 못하면 누군가 먼저 알고 가르치는 똑똑한 사람들에게만 의존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의 무슨 내용에 근거해서 그런 교리가 세워졌는지도 모른 채 그냥 그 주어지고 교육된 교리를 가지고 성경을 판단하고 현실을 판단하고 하나님의 뜻을 추측하는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이단들이 판을 치는 거고, 많은 교인들이 그런 함정에 속아서 잘못된 교류에 한번 그렇게 빠지고 나면 결국 지옥에 떨어지고 나서야 겨우 정신을 차리게 되는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교리 이전에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먼저 살펴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리 교육과 더불어 성경을 처음부터 역사적으로 바르게 살펴서 성경 역사의 자초점을 바르게 아는 것이 이런 일들이 같이 병행되거나 교리만 하는 게 아니라 이 내가 볼 땐 선행되는 게 더 중요하다고 봐요. 성경을 역사적으로 살피는 이 큰 그림을 그리는 일이 선행이 되고 그러면서 거기 그런 전체를 보는 눈을 가지고 교리를 이해해가는 이런 일들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이 담대히 하나님의 뜻을 전할 수 있었던 것도 그런 거예요. 저들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처음부터 끝까지 온전히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진심, 그 진정한 의도를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각자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내가 성실한 복음의 일꾼, 열방의 제사장,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는 길도 오직 하나라는 거죠. 성경과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진심을 바르게 하는 거, 하나님의 의도를 만나는 거, 거듭나는 거예요. 자, 이런 사실 잊지 마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현실 속에서 핑계와 변명 없이 성경과 역사로 깊이 들어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라고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저들이 하나님의 어떤 말만 전하는 녹음기 같은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알기에 하나님의 진심을 알게 되어 그 사명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가슴을 가지고 외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시대 그런 왕같은 제사장이여 거룩한 나라여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부름을 받아놓고서도 하나님의 진심이 담긴 성경을 소홀히 하며 미루는 삶을 산 것을 회개합니다. 성도들에게 중요한 성경을 바르게 알게 하기 위해 성경 교리에 대한 교육을 받아야 되지만 더불어 좀 더 선행적으로 성경과 역사 전체를 통해 하나님이 누구시고 어떤 일을 해오셨는지 그 자초지정을 먼저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 잊지 않고 부지런히 이 성경과 역사를 살펴가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고 이를 갈며 하나님께 반항하는 삶이 아니라 그 말씀들이 나의 잘못된 삶을 바르게 잡고 나의 세계관과 가치관을 온전하게 바꾸어가는 말씀의 가치대로 변화되는 삶을 날마다 살아가는 내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기록으로 주신 이 거룩한 하나님의 성경을 붙들고 하나님 거룩한 믿음의 길을 달려가는 내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